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서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35장까지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의 이 서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유다 왕국 이 택한 백성들이 심판에 다가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장에서 35장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가 66장인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뭐 시편을 빼고 나서는 가장 긴 그런 성경이어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바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저 그냥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디테일을 보기 전에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 이사야서 이 역사의 이 시점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 이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분량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이거를 한 장 한 장 뭐 한 글자 한 글자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고요. 늘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지금 강단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2장에서 35장에 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읽고 묵상할 때 곁길로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가 지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자, 우리 다음부터 한번 되돌려 봅시다.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네모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죠.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이라크 등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뭐 이라크 남부 쪽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낳고 이삭이 또 이제 그 아들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그 이제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이 야곱의 편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집트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뭐 전체가 다 그것을 계기로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다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그 풍년과 흉년과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흉년을 피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머무르게 되고 그 이집트의 곡창지대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고 있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집트의 이제 과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70명의 그 식구가 내려갔는데 이제는 2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런 큰 인구로 불어나서 이스라엘을 이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게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의 나라가 불과 뭐 40년, 50년이면 씨가 다 말라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앞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 400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던 그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2개월 정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남쪽, 더 남쪽, 반대쪽 아래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인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풀어가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언약을 중심으로 거꾸로도 살펴보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도 그 다음에 그 계속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과 이 방향이 뭐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역사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초대를 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직접 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주셨던 게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구별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을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레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루기 위한 그 시작으로 처음에 성경을 살펴갈 때 성경의 첫 부분이었던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설명하면서 이 모세오경의 중심은 바로 레위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이 레위기 내용,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때문에 저들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라, 우리가 언약한 그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달라 말씀하시는 거고, 그들이 빗나갈 때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백성다운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들도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지금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 나라들, 뭐 그 나라가 심판받고 또는 뭐 축복받고 하는 그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고 왕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데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이미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녹음된 거를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좀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결국 백성들이 범죄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제 이집트에 가서 그들이 돌아 나오지 않고 그냥 400년을 머물다가 포로 상태에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했는가라는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과 레위기의 이 말씀들,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배우고 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도로서 처음 살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이제 시작을 한 백성들이 불과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됐고 20세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그렇게 다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뭐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이런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재교육한 게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면 성경을 읽어갈 때 조금 더 큰 눈을 가지고 또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경들은 뭐냐? 결국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그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죠. 모압 평지에서 했던 신명기의 언약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라는 살아왔던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말씀드린 이거, 그러니까 왕상하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는 또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역사의 순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을 역사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죠. 그 연대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시가서 지혜문서 같은 책들,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도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고 시편이나 잠언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 솔로몬이나 다윗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인데 이건 어떤 거냐?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 불가능을 돌파하는 것들, 또 불순종으로 실패한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막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전하는 거. 그게 이제 간증집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시가서 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책들이 뭐가 남았죠? 선지서와 예언서가 남았죠. 이건 뭡니까?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산 언약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 안 할 때는 몰락의 일로 갈 거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었던 그 시내산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법대로 하면 심판, 죽음, 몰락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 법대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셔놓고 가능하면은 법대로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은혜로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갈 때 법대로 그냥 뚝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 시기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보내졌습니까? 요나. 물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갔지만 어쨌든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거의 끝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남유다로 보내진 선지자로서는 이제 요엘과 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사야, 그 다음 이사야를 살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폈듯이 역사적 시기로는 뭐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사역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을 참고하면 이사야가 부름받은 목적은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이 백성들의 귀를 막아버려라. 아예 그냥 멸망으로 가게 해버려라 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런 강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몰락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옳은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그런 고집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길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너네 글리 가면 나는 이렇게 행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예언서다 선지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 알면 무슨 마치 점치는 것처럼 뭐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분명히 선지서가 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사야서를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이제 주변국 상황과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또 지난주와 다른 자료인데, 이 노란색 같은 경우 이제 북이스라엘,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국가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은 한 100년 정도 역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 나라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이 그 지역의 다음 패권주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이라는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다 보면 뭐 같은 예언자가 뭐 아수르 얘기도 하고 바벨론 얘기도 하고 심지어 막 이 페르시아의 퀴로스,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구분을 잘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어느 시대 얘기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조금만 봐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언급되는 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후 140년,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건데, 140년 뒤에 나타날 그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기절초풍할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와, 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 그게 누구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해 갈 때 곁길로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제일 긴, 가장 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딴 방법이 없어요. 뭐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면 그 큰 숲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자꾸 우리가 큰 숲을 먼저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지난주에도 이미 나왔지만 1장에서 35장은 그 7장의 아하스라는 왕의 그 어리석은 친 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어리석음을 시작으로 남유다 사회에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패단을 지적하면서 그거를 고발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받게 되는 연결된 모든 나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침입했을 때 그때 역사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로 그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약은 몰라도 히스기야 기도로 생명을 연장한 사람 이렇게 아마 기억할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이 사건에 나오는 거예요. 15년 정도 더 연장받는 사건. 그런데 또 그 다음은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치 뭘 한 것처럼 막 바벨론에서, 이 그전엔 아시리아가 그 당시 통치국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대하다고 하면서 하니까 막 그냥 예루살렘 온통 그 뭐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도 앞뒤 전후를 살펴 알아야 바른 왕인가 아닌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이들이 믿질 않으니까, 아까 말 계속 저길로 가면서 뭐 자기들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40장에서 66장의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앞쪽 부분의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당시 시기적인 연관성, 그러니까 왕들과 이렇게 연관성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각 장이 어떤 역사적 시기에 해당되고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아니까 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더 바르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2장에서 5장까지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죠. 1장에서 5장까지죠. 거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초기 사역 시기로 타락해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시아가 죽을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그 시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시아 왕의 죽음과 더불어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전하는 2장에서 5장의 얘기는 너무나 쓰디쓴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시대 초기에 이런 예언을 했다면 이미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최고의 왕이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너무 심하게 썩어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연관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9장 같은 경우는 그 아람과 여러분 아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리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를 말하는 거고 시리아는 지금 있는 그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 뭐 다메섹 그렇게 부르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을 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그냥 남유다를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7장에서 9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이기게 해주실 거고 그래서 네가 괜히 북방 아수르와 접촉하고 그들과 쫓아가서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왕이 가가지고 그 짓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눈을 대놓고 눈을 멀쩡히 뜨고서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뜨면서 아수르를 찾아가는 이걸 보면서 자기네들 침묵하고 더 이상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을 참고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가 하던 사역, 그러니까 이사야 사역이 앞쪽에 나타났다가 중간에 볐다가 뒤쪽에 나 시기를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BC 734년, 734년에서부터 아하스가 죽는 715년 그 사이에 이사야가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의 이제 침묵기 같은 그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뭐 그쪽에서 전성 시대를 누르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의존증을 보이던 그 시기와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아수르와 견주려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또는 그 밑에 있는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붙어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10장에서 23장의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 동방세계 전체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수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10장에서 23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호세아가 이집트와 손을 잡았죠.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나중에 자기가 친이집트로 갔다가 그 바람에 그냥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나는 그런 얘기 관련된 게 28장에서 32장의 시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산헤립이라는 이 아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죠. 처음에 이제 침입을 해 들어와서 이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 30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몇백억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걸 하는데 금세 이 히스기야가 그 돈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돌아가다가 야, 도대체 예루살렘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저거 안 되겠다. 다 뒤집어 엎자. 다 털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다시 쫓아오거든요. 뇌물받고 돌아가다가 다시 쫓아와가지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때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역사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아시리아가 물러지고 바벨론이 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건 나중에 또 계속 살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는 뭐 66장이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읽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질릴 수도 있고 읽다 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도표를 통한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각 장의 어떤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각 장마다 왕들과 어떤 그 관계들이 어땠는가 이런 자료들을 좀 잘 먼저 살피시고 읽어야 그래야 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거 구찮다고 덮어놓고 성경만 읽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도 어떻게 말을 못해 무식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하고는 진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잊지 마시고 이런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읽어 스풀 알고 들어가시면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기까지의 그 연관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다음에 남유다의 역사 우리가 이런 걸 살폈었는데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그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사야는 이미 그 이전에 태어나서 우시야 왕의 시절을 다 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아사랴라고 됐잖아요, 이 사람이. 16살에 사실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한 왕이 오래 통치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세요. 뭐 하루짜리 뭐 1년짜리 한 달짜리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왕이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성경적 평가, 열왕기의 평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두터웠고 유다의 경제적인 부분을 발전시켰던 왕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강화시켜서 30만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고 강화했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이런 주변 여러 민족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특히 이제 이집트의 홍해 근처까지 영향을 미쳐서 계속 저기에 이제 그 중개상들이 동방으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잘 관리를 하면서 중개상업으로 굉장히 국가를 부강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집트까지 아주 잘 이집트 기록에 나와 있을 정도로 잘 알려졌던 왕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죠.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잘한 왕 같은데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런 외적인 부흥 반면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멸망의 길을 걷는 불순종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그 시대가 겉은 활발하고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온전한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또 이 우시야가 아주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서 하나님이 드리도록 선택한 이 제사를 드리도록 선택한 이 제사장들을 이 다 물 제껴놓고 자기가 이제 그 저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죠. 결국은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꾸 지금 제가 성경에서 이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중복되게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쫓아오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건 저한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굉장히 여러분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온전한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자주 썼거든요. 내가 반복하는 건 수고로운 게 아니야. 내가 반복해서 너에게 말해줄 때 너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기면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이게 점점 그림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목사님이 아니어도 교만한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죠. 근데도 이제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그 풍토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족이다 그러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위쪽에서 노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도시개발계획 이런 거 다 알고 알아서 다 울게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휩쓸릴 수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썩어 있는 정말 하나님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무언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가장 부강하게 됐던 그런 인물이라고 그랬었죠.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뭐 6개월을 통치하다가 결국 죽고요.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1개월을 통치하다가 또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시기에 또 이제 아수르가 또 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 귀족들에게 막 탈취를 하는 거예요. 은을 빼앗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 이 저 아수르의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의 이 왕권을 좀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 문하헴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하헴도 결국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뭐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왕이 빨리 바뀌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것은 전부 우상숭배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히아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이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여전히 계속되는 우상숭배 뭐 그러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이 사람이 또 그때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다시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을 뺏기고 침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연관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런 때가 이제 남유다로서는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살폈던 미가 선지의 활동이 그때 있었다. 그런 얘기를 살폈죠. 그래서 요담의 통치 같은 경우는 열왕기 기록을 보면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적고 있지만 그래서 그 또한 아버지처럼 뭐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뭐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적지 않은 뭐 조공도 받는 그런 업적은 분명히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오던 이 사회적 병폐들, 산당의 문제라든가 종교적 부패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한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든 백성을 향해서든 바른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죄악이 결국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그 아들 아하스가 완전히 죄악 중에 괴물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열왕기하 1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배경을 잘 모르는데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요담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잘하면 되지만 우리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나만 잘하면 되지 애들은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교육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멈출 때 결국에는 이 요담의 아들 이 아하스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완전히 괴물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부친들과 달리 아주 노골적으로 이 가치 자체를 부친들이 해왔던 어떤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 했던 것 같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도 아주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없었고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완전히 안 좋았잖아요. 그것처럼 우상숭배를 하는데 남유다 온 땅에다가 이걸 성행케 하는 우상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결과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 아하스라는 한 사람이 악했다라는 것보다도 그 윗세대 그리고 또 그 윗세대 그러니까 계속되는 그 시대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보진 못하고 죽겠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아하스 같은 그런 세대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교회 안에서 계속 교육은 빠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가는 그 새언약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북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강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이 흐지부지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약했고 가난했고 이 민족 누구도 돕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뭐 등치가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서 이제 이 아수르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북쪽에 그 아까 말한 이 아람, 이 다메섹 이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막 침략을 해보니까 남유다 이 아스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제 점점점 아수르의 속국이 돼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남유다, 뭐, 아람 이런 쪽에 와서 그런 짓들을 벌인 그때가 이제 요런 때였고, 그런 시기에 이제 처음에 아수르, 우시아 왕 때 주변국들을 다 정복하고, 이 세금을 받고 이랬던 그런 시대가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뭐, 에돔이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거꾸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런 주변 정세로 이제 점점점 역사가 몰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이야기. 그럴 때 누가 활동을 했다고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시기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지난번 우리 미가서를 나누기 전에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다루면서 살폈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다뤘는데, 여러분 자꾸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러분 자꾸 묵상을 바르게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왜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흘러갈 때마다 그 시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역사적 상황들, 선지서와 연관된 왕의 행적들, 그 시대의 부패, 그 시대의 어떤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읽어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들의 외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무리 이 민족이 내가 택한 민족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라는 게 그게 뭔지도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옳지 않다. 그런 게 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사야서를 크게 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이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언을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언약 백성들이 그 경쟁 속에서 이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들이 자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잊고 강대국을 찾고 그들에게 의탁하고 그들의 우상을 뭐 도입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 통해서도 우리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역사 전체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과연 나는 이런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새 언약 백성으로 이곳에 부름받은 성도인데 나는 어디에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역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맨날 역사 얘기야? 역사 얘기야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는 어디에 의탁하고 있는가? 결국 이런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저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들은 고집하며 그 길로 가지만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했던 그 길로 걷는 그 나라만이 그 백성만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 강대국들 중심으로 이어져 가면서 그 강한 나라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뭐가 다 준비돼서 뭐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걸려가지고서 지금 뭐 한국이고 어디고 막 장사가 다 막 망해가는데도 많을 겁니다.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뭐 위쪽으로는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밑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거기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길은 하나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의 가치를 보고 이 시대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지. 뭐 강한 자에게 붙고 뭐 어디에 붙고 저기에 붙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역사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이런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대단한 나라가 뭐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벌어지는 넘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무너져가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도 끝까지 남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다. 이거를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야 지금을 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정말 온전히 됩니까? 안 되죠. 힘들고 어렵죠. 남들은 다 저기려고 하는데 나만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어렵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뭘 봐야죠.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비록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은 이 길이 결코 된 길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축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좀 긴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에서 35장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아까 말한 것처럼 디테일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가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살핀 1장부터 계속되는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왕들과 또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삶의 결과는 결국 끔찍한 몰락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1장에서 5장의 얘기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지난주 이미 얘기를 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고 그 계속해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남유다의 그 아까 말한 아스왕, 이 악했던 아스왕 시대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까지는 유다왕 아스 때 이 아람왕 그 느신이라는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하는 지금 벌써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건과 그것을 대하는 이 남유다 아스왕의 불신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그에게 계속 격려했다고 그랬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스왕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이 증인들을 불러놓고 어떤 서판에다가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적게 합니다. 그 나중에 그 이사야가 이제 곧 이 예언을 받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을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신속하게 약탈과 급속한 탈취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아람 왕과 북 왕국이 곧 망하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이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증인을 모아놓고 한 거거든요. 왜 증인을 모읍니까? 그 당시 바로 그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사야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뭐 1년 이상은 걸려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될 그럴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스가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고 그렇다면 좀 즉각적으로 막 기절 초풍할 만한 그런 기적을 딱 보이시면 되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망할 것을 알게 하는 무슨 징조로 뭐 나중에 한 1, 2년 뒤에 벌어질 꼭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 이렇게 제시를 하실까요? 네?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즉시 막 악충이 생기고 뭐 물이 피로 쫙 맡겨가고 뭐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딱 됐다가 막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다가 막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싹 없어졌다가 막 요즘은 아무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싹 없어져가지고 막, 어? 교회 오는 데는 막 오면은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즉각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과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며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신 일을 그냥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이시고 예언을 하실 때 그런 순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통해 일하시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알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아무리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무슨 마술 같은 일을 벌려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구국기도회, 뭐 무슨 기도회 그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 지구는 지금 천국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열 가지 재앙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열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이집트와 그 이집트의 왕과 그 신하들이 그걸 보고 믿었는가 하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계속 더한 그런 기적들, 그런 것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믿었다면 뭐 기적이 열 번이나 반복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뭐 기적을 통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이게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게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기적을 보여봐라.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뭐 비아냥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야.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을 보일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걷는 거 그런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을 준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좁은 문을 따라 끝까지 주님께 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삶을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것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지금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세상이 이런 건가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톱에 쓸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마음대로 뒤바꾸고 자유지를 주신 인간, 우리에게 자유지를 줘놓고 막 마음대로 막 하게 우리 삶에 개입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가 세운 질서까지도 다 무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 있다면 언제라도 뒤바꾸고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걸 바꿔놓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믿음은 뭐 예언을 하고 뭐 어쩌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대체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자유지의 원칙까지 다 무시하고 우리의 열심과 이 지극정성을 보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말하는 게 그 열심과 지극정성,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돈 뜯어가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열심이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인데 사람들은 또 그게 연약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교육을 해도 그냥 다 믿어요. 마음이 잠깐 안타까우니까 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용해 먹잖아요. 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지극정성과 열심을 다해 요구해야만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속에는 그래 다른 신에 가도 뭐 무슨 뭐 지극정성을 바치고 하다못해 무당을 불러도 우리가 막 정성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더 큰 정성을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오해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과 같은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어떻게 계시해요? 지금 역사와 이 상황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유다왕이 아하스는 결국 정말 징조를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수르의 그 패망한 나라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인사드리러 갔다가 다메섹의 우상을 또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문 닫아버리게 하고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답답하죠. 하나님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짓을 하니까 아예 난 말 안 할란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침묵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죄악의 상황이 고집되니까 결국 이제 계속되는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제 그 고집스러운 백성들로 인해서 언약이 지켜지지 않게 된 후 결국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너 그럼 결국 그게 아니? 그럼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새 언약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얘기가 9장에서 12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7장을 살필 때 얘기를 했었죠. 처녀를 통한 탄생 소식이 나왔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고 좀 다르다고. 그거를 지금 신약의 기자가 갖다 써가지고 우린 다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잘 보니까 사실 그 얘기보단 지금 여기 9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진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맞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걸,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말고 9장과 12장에 있는 이 사건 속에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불순종하는 남왕국은 멸망할 거고 그래서 그 남왕국의 아하스 왕에 의존하던 그 아수르조차 완전히 파멸되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엔 남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다. 결국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다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분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출된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그 약속에 대해서도 12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때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아직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갖고 있는 건 아수르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언이 시작이 되니까 이 아수르도 결국은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이루어질 그 패권을 갖게 된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으로 그 바벨론에게 망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그때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그 약속을 끝내 저버리고 나니까 그럼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북왕국도 문 닫았고 이제 남왕국도 문 닫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막 마음대로 이리 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자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역사를 많이 만들어가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닌 곁길로 가는 그런 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끝장이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막 벌거벗은 모습으로 헐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 너희가 의지하는 바벨론, 뭐 아시리아, 너희가 의지하는 이런 나라들이 결국 이렇게 다 헐벗어 몸으로 잡혀갈 거다라는 것을 직접 3년 동안이나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지까지 하죠.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사야를 조롱한 겁니다. 그래서 23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주변의 열방 모든 나라들이 심판받을 미래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의 지경에 왔으니 그 어두운 땅에 빛을 전해야 될 이 백성들의 불이 다 꺼져버렸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심판의 시기가 된 거예요. 이거를 홍수 심판 때로 보면 아마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열방이 다 이 정도라면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려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홍수 심판과 같이 인류 전체를 순식간에 심판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이 백성들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것인지 당신이 결국 주도적으로 이끌게 될 그 미래의 나라들, 미래의 역사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죠. 그전에는 몇백 살씩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 몇백 년 지나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들이 뭐 70살, 강건하면 80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100년도 안 되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 죽는데 그 100년도 안 된 사람이 살다가 그 나쁜 짓 한다고 다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잠깐 가는 인생들 때문에 이 땅을 전부 심판하시기보다 이제 각 개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심판을 받을 그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대는 흘러가고 계속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가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대에 뭐 하나님의 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올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곧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무 복되다 그런 말을 들을 자인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면서 어둡고 끝이 없는 그 지옥에 가서 슬피 오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의 묵시록처럼, 그러니까 다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예언 같은 걸 하는 거야. 결국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래서 새 왕국의 도래에 대한 먼 미래, 심지어 종국사적 종말, 그러니까 정말 인류가 망하는 그때의 일까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후, 그렇게 부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세에 대한 예언들을 볼 때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현상들을 두려워하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 저 믿음의 백성에 초대하셨는데 그것으로 기뻐해야지 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에서 35장까지는 다시 반복하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 나라 남왕국이 의지하려 했던 그 나라들 그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과 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서게 했던 이 아수르도 결국은 또 심판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야 아수르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가서 정신 차리게 하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자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좀 때려주고 와라. 어? 그랬는데 이 아시리아가 가가지고 전부 그냥 발목을 끊어놓고 목을 잘라놓고 이러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그 얘기가 이제 이 끝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5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전체적인 좀 그 이 그림이 잘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또 지금 했던 요 얘기들 요약되면서 또 필요한 각 장마다의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이 포기하지 말고, 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 갈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볼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냥 인간들이 스스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천국에 집어넣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즐기고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너무 작은 나라, 먼지 같던 나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옆을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뭐 최고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스테이트로 나가면 뭐 그냥 아무것도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껴. 도대체 이런 작은 나라가 왜 하나님께 소중할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 이게 정말 미스터리인 거죠. 그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집착이라고 그러면 집착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나갈 때 이렇게 저기 지금처럼 이런 걸 보면 욕이 나올 정도로 뭘 모르고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왕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렇게 욕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고 계신다.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모습이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 고집스럽게 욕심 속에 빠져서 패망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욕심 가득하고 조그만 성취도 교만하고 조금만 있으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욕종을 따라 살고 즐겁고 편안한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기회가 되면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전부인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 것처럼 보이리만큼 누가 보면은 너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거 해봐. 다른 말로 뭐야?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을 들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보듯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바운드리를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상 그 뜻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것은 다 멸망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해서 BC 722년에 북왕국이 그렇게 망한 거고 또 BC 586년에는 남왕국이 이렇게 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곁길로 계속 고집하며 가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몰락해 간 거죠. 그런데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중에 끝까지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순종하는 자. 뿌리 같은 존재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를 살펴가겠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 외에도 포로로 잡혀가 죽을 고생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신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르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돌아가셔서 이제 2장부터 3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